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자, 달콤한 죄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까 읽으신 말씀은 아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교파도 이 말씀을, 아무리 보수적인 교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냥 빼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쓰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쓰리지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아주 레디칼,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라.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그 2000년 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그 얼마 전 주일 예배 설교 때 등장하셨던 분인데요. 오리겐이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오리겐은 이 모든 설교를 비유, 그 알레고리로 이해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숨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숨은 의미를 찾아냈던, 그 실수를 했던 분이 이제 오리겐이시란 분인데, 사실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 서기 185년 지금의 이집트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부모님도 믿음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기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면서 제가 나가서 순교를 하겠습니다. 소년 때 순교를 하겠습니다라고 나가길래 그 부모님이 붙잡고서 집에 가두고 못 나가게 했다. 어린 나이에 객기로 나가서 순교를 할까봐 진짜 할 친구거든요. 그래서 붙잡아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는 어렸을 적에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29절을 읽고 너무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 소년은 여자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 이 말씀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립니다. 어디냐면 거세를 했어요. 스스로. 대단하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 좋아서 성인이 돼가지고 사제, 신부님이 되려고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사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조건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신체가 멀쩡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몸에 칼을 댔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지요. 그래서 오리겐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사제 대신에 교회 장로가 되어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렸을 적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숨은 의미를 찾아야 돼, 비유를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때마다 우리 신체 일부를 하나 둘씩 뽑아버리기 시작한다면 이 자리에 정상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정상인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가책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도박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박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고 그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왼손으로 도박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끊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끊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죄 지을 때마다 신체 일부를 잘라낸다. 그런 각오라면 죄를 피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경 말씀들은 우리하고 2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 똑같은 말을 우리가 읽어도 그 상황이 아니라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뭐 배탈이 났어요? 라고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 못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말씀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경의 의미를 알고 순종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알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죄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죄는 사탄이 들고 들어왔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지요. 사람들을 어떻게 죄의 길로 유혹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항상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가 쓰면 누가 그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고통스러우면 누가 그 죄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 샌프란시스코에는 뭐 천불 이하로 도둑질을 하면 잡아가지도 않는다 뭐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 사지도 않고 도둑질을 해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물건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세상 물건이 다 자기 것 같겠죠. 그러나 죄의 끝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달콤한 도둑질이지만 도둑질하다 걸리면 감옥 가야죠. 한번 도둑질의 맛을 경험하고 나면 일을 하고 싶지가 않답니다. 힘들어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쉽게 도둑질을 하는데. 게다가 도둑맞은 사람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는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의 끝은 분명한 파멸입니다. 게다가 죄는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눈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유혹을 받았으면 그게 내 뇌로 들어가고 그 뇌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몸이 죄를 짓게 한다. 온 몸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끊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정말 두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죄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죄가 마음의 문 앞에, 유월 도어라고 하면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죄는 나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는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혹을 먼저 끊을수록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강력하신 말씀, 눈을 뽑는 각오로 죄를 피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끊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죄는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무 쉬워요. 죄가 너무 쉬워요. 저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아주 자주 합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회개하라는 말씀 좋아하는 성도님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 뒤를 따라다니시며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제일 처음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처음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은 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은 은혜가 아니었고 회개였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였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죄는 서서히 우리들의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가정도 파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한국말로 잘 아실 겁니다. 삐끗해가지고 실족해서 다리를 잘못 짚어 넘어지게 되는 것, 이게 실족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당시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스칸달리조라고 해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저 위에 막 이상하게 써놓은 게 저게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저 말이 원어인데 저 말의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올가미, 함정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보다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저 스칸달리조는 저 말이 영어로 스캔들이 됩니다. 스캔들. 스캔들은 우리가 참 잘 알지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소문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옷 벗고 내려오는 거, 쫓겨나는 거, 그게 이제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저런 스캔들 때문에 옷 벗는 경우가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죄는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살던 아담과 하와는 죄라는 스캔들에 걸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십자가의 길을 막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이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stumbling block이라고 나오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를 분명히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멀쩡히 서 있어도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죄를 분명하게 끊고 가라.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마음으로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고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려라 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과 손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죄를 끊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동네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교회죠. 제가 신앙생활 꾸준히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 사모님이 좀 별난 분이었어요. 하루는 중고등부 그 예배에 나오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아주 멋쟁이어서 머리에다가 핀을 꼭 꼽고 나오는 예쁜 핀을 주일마다 바꿔 꼽고 오는 뭐 그런 멋쟁이 여학생 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죠, 남학생들한테. 그런데 사모님이 어느 날 그 여학생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삔 때문에 실족했다. 아니, 중학생을 붙잡고 사모님이, 진짜 별난 분이라고 지금도 생각이 되는데, 삔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실족했다는 말의 뜻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사모님이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해서 진짜 실족을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맨날 보이던 이쁜 여학생이 보이지 않자 저를 비롯한 모든 남학생들도 다 같이 실족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실족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족도 자주 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실족이 습관이 돼요. 우리는 실족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면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십시오. 누구한테 손잡아달라라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스스로 일어서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보시면 손 내밀어서 일으켜 주십시오. 주변에 실족한 사람 있으면 손잡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일으켜 주며 천국까지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 삽니다. 달콤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실족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옆에 실족한 이들을 보면 손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